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6월 10일 토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검찰의 기소에 선거 개입이자 또 다른 마녀 사냥이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미 연방 검찰은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와 수사대사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형사 기소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기소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잭 스미스 특검 등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친 정신병자 등으로 표현하며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미국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의 기밀문서 압수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말하라고 자택을 급습했을 때 자신의 변호사나 대리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갔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문서들로 채웠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FBI는 지난해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사저에서 약 13,000건의 문서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그들은 바이든이나 힐러리에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기밀 문건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발견된 기밀 문건이 적고 또한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 게 법무부의 관행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방첩법은 국가보안문서의 무단 보관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서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 최종 책임자인 메리 갈런드 법무장관과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48시간 동안 남부와 동부 전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영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0일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서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뚫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날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일대에서 더 많은 진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일부 부대는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부대들은 자국군이 설치한 지뢰밭을 통해 철수하면서 사상자 보고가 증가하는 등 혼란 속에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대반격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동부에 이어서 캐나다 서부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많은 캐나다에서 산불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캐나다 서쪽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당국은 텀블러 리지 마을 주민 2,500명 등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산림 화재 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43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0여 건은 당국의 접근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미세먼지가 미국 뉴욕을 거쳐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으로 퍼지면서 이 지역의 대기질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산불 연기가 동부 남쪽으로 이동하고 주말에 비가 예고되면서 북동부 일대는 다소 호전될 수 있지만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의 대기질이 악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9일 의회 제재를 앞두고 의원직을 전격 사임했습니다. 영국의회 특권위원회는 존슨 전 총리가 코로나 봉쇄 기간에 파티를 열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뷰이뉴스 박
안녕하세요. 클래식 고전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역사 유적지를 무대로 공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에 열리는 연례 예술 축제인데요. 올해는 축제의 주제이자 주인공을 100년 전에 태어난 오페라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로 정하고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자,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은 그리스의 에피다우루스 축제 이모저모와 그리스가 자랑하는 작곡가 또 그리스 작곡가가 만든 음악으로 빛이 난 1980년대 영화 소개하고요. 벨기에에서 열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의 22살 청년이 아시아 남성으로는 처음으로 또 성악 부문에 우승을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 전설의 디바 그리스계 미국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듣는 이탈리아 작곡가 빈센조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의 아리아입니다. 카스타 디바 정열의 여신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한 밀란 라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에 나오는 아리아 카스타디바 정렬의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와 툴리오 세라핀이 이끈 라스칼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의 고대 유적지 에피다우루스 축제의 올해 주제 인물인 이 마리아 칼라스를 대표하는 나리아로 주말의 음악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이 자랑하는 전설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그리스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그리스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마리아 칼라스는 뉴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고음의 기교가 아주 돋보이는 벨칸토 창법을 부활시킨 소프라노라는 찬사와 함께 그 아름다운 미모로 더욱 빛이 났던 성악가였습니다. 자, 들어보신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는 1951년에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이 주인공 노르마 역을 맡았던 칼라스를 세계의 스타로 주목받게 했던 작품이고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또 프랑스 갈리아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르마의 아리아 카스타디바는 헤로데스 아티쿠스 오데온 극장에서 열리는 이 여름 축제에 자주 선보이는 특별한 곡입니다. 여름밤 어둠이 내린 역사적 공연장에 앉아서 성악가의 목소리를 또 숨죽여 듣는 관객들은 그 어떤 그 디지털 음향 장치보다 훌륭하다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이 천연의 울림 극장에 감탄을 한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올해 에피다우루스 축제는 마리아 칼라스의 녹음된 공연 목소리로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조성된 돌 계단 객석을 향해서 열려 있는 서기 161년에 만든 헤로데스 아티쿠스 오데온 극장이 역시 무대였고요. 지아코모 푸치니가 일본을 배경으로 쓴 오페라 나비 부인에서 주인공 게이샤 나비 부인 역을 연기했던 마리아 칼라스로 그리스가 낳은 프리마돈나 1923년 12월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칼라스가 남긴 유산을 기념했습니다. 자, 오페라 나비 부인 2막에 흐르는 나비 부인의 아리아 어떤 캐날입니다. 자, 고대 역사의 현장, 세계문화유산의 유적지에서 열리는 그리스 아테네의 에피다우루스 축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첫날을 시작한 이 축제는 8월까지 이어지는데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의 공연과 역시 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또 지휘자인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유명한 전자음악 밴드입니다. 크라프트베르크, 런던 컨템포러리 오케스트라, 아이슬란드 밴드인 시구르로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중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랑랑의 무대가 아테네 곳곳에 여름밤을 풍성하게 합니다. 자, 그리스에서 태어난 작곡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제음악을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스 작곡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에리 쿤젤이 지휘한 미국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제음악을 신시내티 팝소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휘는 에리히 쿤젤이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1940년대 소설입니다. 1964년 미국 배우 앤서니 퀸이 출연한 그리스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로도 유명한데요. 그리스 크레타 섬이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이고요. 삶에 늘 열정적이고 경험도 많고 자유로운 영혼의 조르바를 통해서 한 지식인이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니체의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저자 카잔차키스의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소설과 영화가 아주 오랜 기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의 음악을 입힌 작곡가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역할이 있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자, 미키스 데오도라키스, 그리스의 독재 정권에 맞선 음악가로도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연인을 떠나보내고 기다리는 그리스 여인의 아주 애절한 마음을 담은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곡이 떠오르는데요. 그리스 가수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도 같이 생각나게 하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기타 연주로만 듣겠습니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니코스 사카스의 연주입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가수이자 작곡가인 반젤리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반겔로스, 오디세아스, 파파타나시우라는 본명보다는 반젤리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작곡가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던 영국 육상 선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의 음악을 만들었고요. 가수였고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는 휴 허슨 감독이 1981년에 만든 영국 영화입니다. 바닷가를 맨발로 달리는 젊은 육상 선수들의 모습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인데요. 먼 거리에서 선수들이 보이는 화면 위로 심장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발걸음을 응원하고 박차를 가하는 소리 같기도 한 음악이 점점 커지고 웅장해지는데 바로 그 음악이 반젤리스가 만든 주제곡이고요. 미국 아카데미상 음악상도 받았습니다. 영화는 실존 인물인 육상선수 해럴드 에이브러햄과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두 청년은 서로 다른 투지로 올림픽에 출전하는데요. 당시 영국에 만연했던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최고로 인정받고 싶었던 해럴드 에이브럼과 달리기를 잘하게 된 것이 신의 뜻이고 또 그런 신념을 실천하려는 에릭의 끝없는 노력에 관객의 감동이 더해지는 영화입니다. 자, 동료이면서 라이벌인 두 사람이 파리 올림픽에 나섭니다. 그런데 에릭이 출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 종목인 100m 경기 예선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일요일, 주일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지도자들이 나서서 에릭을 설득하지만 자신은 영국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서 출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론은 해럴드도 에릭도 모두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에릭이 빠진 경기에 해럴드가 금메달을 쥐었고 에릭을 위해서 출전을 양보한 다른 동료 덕에 다른 경기에서 에릭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해럴드는 소원대로 영국 사회 인정을 받고 체육계의 고위 관리가 되는데요. 에릭은 신념대로 평생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수용소에서 숨을 거둡니다. 아카데미상과 칸 영화제 등 여러 국제 영화제 상을 많이 받았던 영화 불의 전차. 2012년 영국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영화 불의 전차의 첫 장면, 바닷가에서 달리는 모습을 성화 봉송으로 재현했고요. 텔레비전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불굴의 노력과 또 성공의 환희를 표현하는 장면에 자주 차용되고 인용하는 음악이 바로 불의 전차 첫 장면과 그리스 음악가 반젤리스가 만든 주제곡입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한국어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여행 주말의 음악 여행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에 나오는 날이야 오 카를로 내 말을 들어보게입니다. 이 곡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3일에 막을 내린 이 벨기에 왕가가 주최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주목받은 우승자가 최종 결선 무대에서 큰 박수를 받았던 곡이기 때문입니다. 자, 1937년에 바이올리니스트 외젠 이자이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됐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1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따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 성악을 순서로 해서 매년 대회 주제를 달리하는데요. 올해는 성악 경연이었고 최종 우승자로 한국 청년 김태한 씨가 뽑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22살의 청년 김태한 씨. 이 대회가 성악 부문을 개설한 1988년 이후에 첫 번째 아시아권 우승자랍니다. 대회 준결선에 진출한 24명 중 남자가 9명이었는데 그중에 또 8명이 한국 사람이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종 결선에도 3명의 한국인이 올랐고요. 그중에 바리톤 김태한 씨가 우승을 했고 베이스 정인호 씨가 5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세계 성악계의 신예로 떠오른 한국인 베이스 김태한 씨. 이탈리아어로 된 돈 카를로의 아리아를 벨기에 사람들에게 친숙한 프랑스어로 완벽하게 소화하고 표현해서 큰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페라 돈 카를로는요, 1500년대 에스파냐 왕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에스파냐가 프랑스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양국의 왕가를 연결하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왕자 카를로는 프랑스의 공주와 결혼하는 줄 알고 만나보고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 알고 보니 왕자와 공주의 결혼이 아니라 국왕과 그러니까 돈 카를로의 아버지와 프랑스 공주 사이의 결혼이어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와 갈등, 도피와 용서 등의 이야기가 그려진 오페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테너 마이클 실베스터의 목소리와 제임스 루뱅이 지휘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의 아리아 오 카를로 내 말을 들어보게 오 카를로 아스콜타 듣겠습니다.
Carlo, addio.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핀란드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시벨리우스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아름다운 선율과 또 기교로 빛나는 이 비르투오소 풍의 작품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제일 연주하고 싶어하는 명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벨리우스의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28살이었던 1903년에 만들었습니다. 직접 지휘해서 초연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5년까지 악보를 수정했고요. 공연을 했는데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자, 오늘 들어볼 부분은요. 3악장 알레그로 마 논 탄토입니다. 연주자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빠른 곡이고요. 팀파니와 또 낮은 음의 현악기로 시작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바이올린의 나이젤 케네디, 사이먼 레트릭은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은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더 보르딘의 현악 4중주 2번 3악장 녹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르딘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20주년 기념 음악 선물입니다. 첼로와 바이올린의 대화라고도 표현하는 곡인데요. 유진 놀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